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또 회중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나오면 사실 누구도 찬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새 노래 그리고 시편에 시인들이 거듭해서 말하는 이 새 노래를 문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아마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 마음껏 찬양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 노래란 신곡 이렇게 늘 이렇게 새롭게 쓰여진 작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곡조가 붙은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반복해서 조를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노래 좀 그만 불러라. 아이들이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그냥 입 밖에 내는 것입니다. 이 장난감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장난감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노래란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히 담긴 것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멜로디가 붙었든 붙어있지 않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기쁨이 가득하구나. 마찬가지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안에 은혜가 가득하구나. 하나님으로 속이 꽉 찬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것 우리의 마치 그 입버릇처럼 되어버려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노래, 하나님 앞에서 성정 노래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를 어디서 부르는가?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모임이란 성도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성도의 공동체입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모여만 있으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몇 공동체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족에 딱 등록되는 순간 공동체원이 아니었던 사람이 마치 그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까? 지금 베이직교회 이렇게 등록된 성도님들이 수천 명이 넘어가시는데 지금 저희들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이렇게 등록해놓고 나오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무엇이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보는 요즘인데, 물론 공동체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공동체를 정의해본다면 함께 모여서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마음에 탁구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탁구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부동산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얘기하겠죠. 주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이야기하겠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모이면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 모임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단어를 예수님, 은혜, 하나님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모임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 막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랑이었던 경우들 쉽지 않게 우리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입에 어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올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출장 다녀왔던 이야기, 좀 아팠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왠지 모르게 그 은혜가 깊이 배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성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향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즐겁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셔서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피투된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냥 이 땅에 왜 있는지도 모른 채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그래도 견딜만 한 것입니다. 기쁨이 와도 그 기쁨 속에 경박하게 굴지 않고 우리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우리 삶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은 왜 없지 않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있음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신 것이죠. 뭔가 유익을 끼쳐드려서가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뭔가 이익이 되어야 기뻐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몸값이 어떻게 매겨집니까? 얼마나 득이 되나?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몸값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금 더 큰 이익을 안겨주면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조금 손해를 끼치면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동일하게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다음 대권을 줄 것인가? 누가 다음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세상의 많은 어떤 문제들의 어떤 담론들의 귀결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주도권 싸움이 그 갈등의 핵심에 있는 것이죠. 뭐 비단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우리 일터도 그렇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많은 갈등들의 그 뿌리에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주도권 싸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욕망의 욕심의 전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전차를 내가 몰았다가는 숱한 사람이 다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고 깔고 지나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룰 수 있는 그 라이센스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있는 것이죠. 제 멋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 다치는 경우를 우리가 적지 않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제일 먼저 다치고요. 우리 자녀들이 아파하고 상처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 또한 누군가가 자기 인생 멋대로 살아서 그 멋대로 사는 인생에 치이고 깔려서 아파하다가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이렇게 타고 있는 이 전차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옆자리에 타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드라이브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축복인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춤을 좀 추십니까? 왕년에 좀 추셨습니까? 사실 사람이 말보다 더 먼저 배우는 것이 춤입니다. 말 못하는 아이들도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엉덩이를 막 실룩거리고 팔짝팔짝 뛰면서 그 음악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보다 먼저 배우는 게 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춤이라는 건 뭐 현대무용이나 발레나 뭐 이렇게 브레이크댄스나 이렇게 장르화된 정형화된 춤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몸짓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가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이렇게 막 팝핀 댄스를 추었겠습니까? 그가 그 춤을 추는 걸 보고 아내 된 미갈이 비웃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왕의 격에 맞는 우아한 춤을, 정말 멋진 춤을 추었다면 집에 돌아갔을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당신 춤도 잘 추네. 멋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 아내 된 미갈이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다윗은 분명히 막 춤을 추었을 것이다. 그는 그냥 하나님의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입고 있던 에봇이 말려서 올라가서 자기 하체가 드러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엉덩이를 실룩거리고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추었던 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악기는 어떤 것일까요? 이 다윗이 춤은 엄청 못 췄는데 악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 수금,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다루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 악령에 시달릴 때 신하들이 사울 왕의 상태를 보고 아, 음악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수금을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뽑혀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 사울 왕을 틈탈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탄즉 악령이 떠나가고 사울 왕이 상쾌하여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그 영성과 연주력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고도로 훈련된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다소 훈련되지 않은 어설픈 몸짓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어른의 정제된 표현도 기뻐하시지만 아직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투박한 아이들의 소박한 그런 몸짓도 하나님 찬양으로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좋은 장소에 모여서 좋은 연주자들과 함께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세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물론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일터의 책상 앞에서 때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바쁜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그 몸짓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곳에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 잘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는 편입니다. 지금 시작한 성수와 문정의 숨통은 어떨까요? 그냥 생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의 예배도 그리고 그곳에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올린 그 투박한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더 이상 이렇게 좋은 환경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예배 문화를 향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의 개인적인 장막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냐면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냥 이렇게 천막 하나 쳐놓고 그 안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났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누추한 것이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한복판에 그런 하나님과 일대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장막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침대를 침상을 아파트 복도에다 두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 개인적이고도 은밀한 공간, 한국에서는 안방이라고 하죠. 그 안방에다가 침대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와도 사실 그 침상에 있는 방은, 침대가 있는 방은 손님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는 공간이 어쩌면 침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화려한 음악이 있겠습니까? 조명을 세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저 그냥 그 이불 그 이렇게 위에서 성경 하나 펼쳐놓고 그냥 나지막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저는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6절부터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들의 민족적인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는 아주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는 바벨론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나라와 엮여 있는 그 사건을 빼놓고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나라와 얽힌 사건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이 출애굽에 대한 정서가 흐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기와 그 포로 귀환에 대한 정서가 흐르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49편은 이 바벨론 포로기와 그 포로의 귀환에 대한 정서와 감흥이 이 노래에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추억 소환이라고 합니까?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잊고 살았는데 이 노래만 부르면 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구나. 그게 생각나는 노래를 이렇게 이들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억을 이렇게 소환할 수 있는 찬양이, 노래가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별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억력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잊고 사느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침 첫 시간을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의 사건에 구원의 감격이 때로는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기억이 유실된 채로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의 아픔과 고난 가지고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나에게 없는 거 그 몇 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노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치매 초기인 사람처럼 십자가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내 것, 내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노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담긴 다른 기도 제목을 노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 시편을 묵상하기 전까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신명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기억하라입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예요.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장치들 중에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라고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노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세는 이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우리 21절과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한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이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49편 첫 소절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새 노래란 결국 어떤 노래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상기시켜주는 노래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사실 새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남들 앞에서 부를 수 없는 노래예요. 눈물이 나서. 그런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평생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단 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평생 노래해도 지루하지 않은, 평생 노래해도 행복한, 그리고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찬양 부르면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여 힘낼 수 있는 그 노래 한 소절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귀한 노래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도 많은 노래를 합니다. 돈 노래를 부르고, 땅 노래를 부르고, 또 자기들이 추구하는 많은 노래들을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삶에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가운데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귀한 놀란 일들을 찬양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환기시킬 수 있는 새 노래가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한평생 주님 한 분과 그 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새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노래에 하나님 우리가 젖어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세상 가운데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상실증 걸린 채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그 몸짓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새 영을 날마다 부으셔서 새 노래 부르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구원을, 놀라운 감격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새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이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환기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입술로 새 노래 부르며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